우리 모두는 이 유한한 육체 속에 살면서 영원을 소망하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모순이 아닌 것은 사람이 본래적으로는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음을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을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창조의 본성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깨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한 질그릇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앞에 7절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 질그릇 속에 보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이 변하지 않고 보존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비록 질그릇이 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속에 가진 보배가 육신의 눈에 보기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님을 말하면서 계속 영적인 신비를 말하는 중에 이 4장은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보배인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영혼의 가치에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한다. 이런 당부를 역시 주고 있습니다. 단 석절로 한 패러그래프, 한 마당을 구성하고 있는 속에서 분명한 네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것은 겉사람과 속사람, 가벼운 것과 무거운 귀중한 가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순간과 영혼을 대조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을 바로 선택하는 것이 신앙을 바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혼의 가치를 세우는데 대단히 귀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의 바로 제목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것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쓸 것이지만 스스로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가 우선이 되고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면 분명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잘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육의 가치를 우리 삶 속에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가? 대개의 경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하고자 하는 것,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우리의 사실된 모습을 비로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비교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면서 겉사람은 당연히 낡아지는 것으로 말하면서 그와는 반대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 바울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신앙의 사람인 바울은 이러한 비교를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나이든 노인들에게나 주는 교훈과 위로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보이는 육체의 생체 리듬은 사실 이 진리대로 가고 있고 사람들은 이것을 거절하고 싶어 하지만 불가능한 한계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하는 것은 당연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이치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어린아이나 청소년기가 아니면 사람들은 나이 먹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낡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낡아짐에도 또 다른 단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물론 이러한 확신은 모든 사람이 꼭 같이 가지는 확신은 아닙니다. 바울사도를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확보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기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같은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은 낡아지나를 행복하게 소화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실적으로 그 사람은 낡아지나를 절망하지 않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확신이 점점 커져 가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는 인생들의 상황입니다.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새롭게 낡아지지 않게 하려고 애씁니다. 보톡스를 넣어서라도 좀 더 젊어지게 보이는 것. 그러면서도 속사람이 낡아지는 그래서 하늘에 대한 확신이나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는 안타까운 비극들을 오늘 우리 시대,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시기가 가까운 이때에 더욱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들로 우리가 봅니다.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신비한 확신을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겉사람으로 표현했지만 보이는 소망은 소망도 아니며 보이는 것이라면 바라지도 않는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러한 비교는 당연히 양쪽에 있어서 상대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겉사람을 새롭게 하려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속사람은 낡아지고 거기에는 낙심만 주어질 것임은 우리 산수 공식이 아니라도 당연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논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낡아짐에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기에 정반대되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는데 속사람의 점점 낡아짐에 무감각해감에도 안타까움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환란과 영광을 대조하면서 함께 순간과 영원을 역시 비교하고 있는데 나타난 이런 단순한 비교보다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는데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환란이 오히려 영원 속에 영광을 만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육신의 삶 속에 겪게 되는 환란에 대한 평가를 두 가지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을 잠시, 기간이죠? 그 다음에 가벼운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하는 그것도 믿음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나 고통은 사실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데 성령의 사람 바울은 이것을 아주 작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바울이 이런 일을 겪지 않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복음 때문에 시련을 많이 겪어보고 살 소망까지도 끊어진 그런 지경을 경험하기까지 한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 육신으로 견디는 어려움이 우리 자신에게는 시간이 흐르지 않고 멈춰버린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에 있어서는 잠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견디기 힘든 환난조차도 순간으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확실히 하늘의 사람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겪은 고난이나 영광을 확대하는 것이 육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 죽을 뻔했다고. 고난에 대해서도 그러죠. 영광에 대해서도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으로는 육신 속에서 겪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쓰여진 환난, 본래적인 드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억압 또는 핍박, 고통 이런 등등의 어원적인 의미는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환난을 경험한 바울은 이를 경한 것, 즉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우리를 위하여 육신이 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 된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비교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창조주로서 죄인들로부터 당하는 수치와 고난은 사실 그냥 사람이 당하는 수치와 고난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육신으로 당하는 환난이 다만 잠시요 가벼운 것이 되는 이유는 이 상대적인 세상에서의 것들이겠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영원 속에서 영광이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 주어질 미래의 약속은 이어지는 대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에도 영광이라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약속도 귀한데 여기에도 역시 수식되는 표현들이 환난과 비교되면서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극히라는 말입니다. 이 본래적인 의미는 휘페르볼레 이런 말인데 심히 또는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세상에 언제 어디 어떤 것에도 비교가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표현이죠. 그리고 영원한 것을 했는데 아이오니오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바로 영생으로 이 말씀을 꽃 같은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의미로 사람에게 불가능한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는 낱말이 바로 이 아이오니오스입니다. 그런데도 순간 속의 환난을 감당한 사람들이 받을 상급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미래를 예언하는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는 자들로 기록을 하고 있는 표현들을 7장에서 보는데요. 요한계시록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7장 14절 하반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 무리를 헤아릴 수 없는 수로 찬양하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즉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본래적으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데 발로스 이런 말입니다. 무거운 또는 가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지불하고 사주신 영생, 즉 생명의 가치는 사람들의 단위로 측량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로 이 세상에 어떤 황금이나 보석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중한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한 것도 우리가 깊이 이해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루게 함이니 카테르 가조마이 이런 말은 본래 완수하다 또는 만들다 성취하다 이런 말인데요. 이걸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working for 이게 일함으로써 만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새 아메리카 성경 번역에서는 producing for us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이 의미대로 하면 고통과 환난이 영광을 생산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관계를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첫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감당한 치욕과 고난과 수치가 죄인이었던 우리의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제하고 하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면 이제 그를 본받는 주님의 제자됨으로써 세상 속에서 겪는 환난이 우리 머리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이루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겪는 짧고 작고 가벼운 환난들이 오히려 미래의 영혼 속에서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을 이루게 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 이루게 함이니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한다면 환난이나 고난에 대한 낙심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요. 그러한 사람들의 미래의 약속은 이 세상의 가치로는 살 수 없는 영광이 약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높아심으로 갖는 경계는 주님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작은 손해나 수고를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거절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서 오늘 내가 드리는 작은 충성이 오늘 내가 겪는 환난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이룰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마지막 이 말씀에서는 한대 속한 사람들이 어떤 가치로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서 바울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같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죠. 그렇게 선을 합니다. 과연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에다가 눈을 받고 사시냐 이 말이죠. 어찌 보면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약속하신 것이 보이는 좋은 것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을 텐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라질 잠시 동안만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형 스마트폰을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은 또 다음 단계에 또 바뀝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새 것이 나오면. 이것도 별로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관심과 생각은 늘 보이는 이 세상이 좋은 것들이 사실 아닌가요? 믿음을 설명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진정으로 좋은 것들은 감춰진 미래에 나타날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이 나타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의 실상은 보여진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랬는데 이 보이는 좋은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만든 것이고 이것이 영혼 속에 가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귀중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자녀가 된 백성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너희 각자가 눈을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연이어 주님을 대신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성령의 사람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오라고 경계합니다. 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마치 다른 동물들이 사냥해서 배불리 먹고 버려둔 광야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썩은 고기 덩어리를 찾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가치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경계를 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참으로 관심과 목표를 집중해야 할 대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러니까 어렵죠. 역시 믿음의 귀중성을 강조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지시로 자기 백성을 이끌고 나온 모세를 평가해서 이르는 말에서 같은 이 낱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이거든요. 보이는 것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물질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허락받고 사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치가 사라질 그런 것에 눈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귀한 보물도 상황이 바뀌면 가치를 잃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천국이 아니고 세상입니다. 이런 하늘의 가치를 베드로 사도는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이죠. 이것은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귀한 것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럼 왜 이토록 보이지 않는 것의 귀중성을 강조하는가를 오늘 다루고 있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읽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그 우편에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헬렌 엘치 렘널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을 썼어요. Turn your eyes upon Jesus. 이게 물론 번역하는 가사로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또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한번 좀 해볼까 그래요.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두운 길을 헤매느냐 우리 구주 얼굴 배울 때 풍성한 삶 누리리라. 오 주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두운 길을 헤매느냐? 우리 구주 얼굴 배울 때 풍성한 삶 누리리라. 오 주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어렵습니까? 힘겹습니까? 눈을 주님께 돌려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홀연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온화하신 모습으로 세상의 죄와 싸우며 환난과 상한 심령을 의지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나 학생들에게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이해나 호소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호소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사라지지 않은 주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눈을 주목한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어느 순간에 홀연히 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것이 나와서 제가 아까 휴대폰 얘기를 했죠. 스마트폰 얘기를 했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겠지만 다 부질없는 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하더라도 낙심치 않을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가진 모든 것은 반드시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매일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속에 겪는 환난이나 고통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잘 견딘다면 오히려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이룰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느니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우리가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귀중한 가치를 늘 변하고 사라질 이 세상에 두지 말고 영원한 주님의 약속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약속된 영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와 목표를 영원한 것에 두는 하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